여러분 여기 복이라는 단어가 첫 단어로 등장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 또 하필 망한다로 끝납니다. 망한다. 복에서 뭘로 끝나요? 망하는 걸로 끝나요. 아멘. 이래서는 안 되겠죠. 자, 우선 여기서 말하는 복이 무엇이며 망한다는 개념이 무엇인가를 오늘은 우리가 새로 좀 정의를 갖도록 하십시다. 복은 과연 우리나라 사람만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인의 공통에 사모하는 것이 복입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 복받기를 다 원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별나게 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유독 티를 내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만 복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와 틀이 살짝살짝 다를 뿐이지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복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문제겠죠.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물량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사실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하자면 행복이래야 맞습니다. 행복. 주중에 이제 지난주인가요? 우리 목회자 한 분이 서점에 나갔다가 시편 책을 하나 사오셨어요. 그 책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많이 참고를 했는데 정확하게 여기서 말하는 복은 행복을 얘기합니다. 그럼 그 행복은 어떻게 생성이 되는 것이냐? 그 행복은 관계 개념입니다. 우리 이제 부부끼리도 살면서 그런 거 많이 겪어요. 부부관계가 아주 힘든 상황이 있으면 궁궐에 살아도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결국 진짜 행복은 많이 소유했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개념은 존재 개념이고 관계 개념이에요. 요즘 시대는 너무 알지 말아야 될 것도 이 시대 자체가 다 알게 돼 있어요. 이제 저희가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또 대학을 다녔던 70년대는 점의 시대였어요. 점. 점 알죠? 예. 점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미국 어느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구태여 내가 몰라도 되고 알 수도 없어요. 이 점으로 다 세상의 구조나 앎이 형성돼 있었죠. 근데 요즘은 선의 시대를 넘어서 전방위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 자체가 아무리 공간이 서로 두둑 떨어져 있어도 동시대를 살고 있는 동시의 공간을 확보하고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요. 굉장히 참 묘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점점 외로워지고 고독해지는데 더욱 관계지향적인 것이 소중한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오히려 이게 참 역설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복을 얘기할 때 사실은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관계에서 오는 복을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는 보통 행복이라 그러죠. 그럼 성경에서는 특별히 그 행복을 누구와 누구의 관계에서 시작을 설명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히 이어져 있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성경을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복은 아쉬레라는 히브리 말을 썼는데 이 말이 갖는 의미가 이렇습니다. 감탄형으로 돼 있어요. 행복한 사람, 이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감탄문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복이 있도다. 아, 이 사람은 행복하다. 왜? 그리고 이제 세 가지 부정이 나오고 두 두 가지 긍정이 나오죠. 그 내용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이렇게 되어 있죠.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자면 행복하다 이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왜? 첫째 뭡니까? 세 가지 부정을 시작하는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둘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셋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도 우리가 편하게 우리식으로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런 설명이 됩니다. 악인들의 꾀라 그랬죠. 악인들의 계획에 그 말입니다. 계획. 악인들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 그랬는데 오만한 자라는 말은 사실은 조롱하는 자, 비난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비난하는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포착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일관된 공통점이 하나 있죠. 뭡니까? 악의 세력은 점점 증진되고 확대되고 영향력이 깊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처음에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죠? 동사가 따르지 않는다. 두 번째는 서지 않는다. 세 번째는 앉지 않는다. 따르지 않다, 서지 않다, 앉지 않는다. 이 세 가지는 사실상 점진적인 악 영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향력은 그렇게 점진적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 샘플을 창세기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헤어진 롯이 어디를 택해 갔죠? 소돔과 고모라 쪽을 택해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까지 이르느니라. 다시 말해서 들어가진 않아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들어가진 않아요.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near Sodom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소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이었더라. 롯이 그것을 모르고 갈리 만무합니다. 알고 갔죠. 왜 알고 갔을까요? 돈 때문에, 자본의 논리 때문에 그쪽을 택해 간 겁니다. 그런데 양심은 있으니까 그 안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 도서인 걸 롯이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장사를 하면 먹고 살면 굶진 않겠거든요. 뭐든지 되겠거든요. 그 화려한 문명 속에 사람 왕래하죠. 그러니까 택해 갑니다. 근데 안 들어가요. 그 근처까지만 딱 갑니다. near 소돔,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14장 한 장을 넘어가니까 롯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하면 소돔에 거하는 롯도 사로잡혀갔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어느새 슬금슬금 소돔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쫙 창세기 19장에 가면 롯이 소돔 안에 어디에 앉아있냐면 성문에 앉아있어요. 성문에 앉아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유지나 재판관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문은 아무데나 아무나 앉는 위치가 아니에요. 자, 떠돌이 이민자로 그 정도 위치에 올랐으면 인간적으로 성공했죠.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화려한 성공이, 아니 화려한 것처럼 보이는 성공이 롯에게는 어땠나요? 베드로 기자가 그의 일생을 딱 두 줄로 이렇게 소개를 하더군요.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롯이 저 불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날마다 보고 들으므로 그 심령이 상하니라. 행복했나요? 아니에요. 좋은 집, 좋은 차, 높은 자리 잘 살긴 되었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불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심령이 날마다 상하니라. 푹푹 썩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결국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나요?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그가 살던 거주지는 불바다가 되어서 완전히 묻혀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게 해서 각각 들어가 암몬과 모압의 후손들을 생산해냅니다. 창세기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가시 같은 역할을 했던 두 민족이 있었는데 모압과 암몬이에요. 이거 누가 생산해낸 겁니까?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부터 끔찍한 불륜을 통해서 생산해낸 혈통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비틀어진 상태에서 길을 택해 일생을 걸었던 롯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가의 샘플로 각 책마다 등장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샘플로 등장을 하죠. 그 얘기예요. 악인들의 꾀를,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하도록 돼 있죠?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 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이라는 말을 앞을 잠깐 보십시오. 묵상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 단어로는 하가라는 말인데 많은 뜻이 있지만은 가장 표면적인 해석은 입술로 중얼중얼거리면서 읊조리다 그 말이에요. 입술로 중얼중얼거리면서 읊조리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성경을 읽고 그것을 암송할 때 하는 히브리인들의 전형적인 토라 교육 방식이에요. 이게 결국 누가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는 즐거워하고.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가 즐겁습니까? 그 심령이 이미 복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마리아가 칭찬을 받았던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쓴 편지나 건네준 말은 상식적이면 어떻게 하게끔 돼 있습니까? 상식적이면 계속 읽고 또 읽고 무슨 생각을 하고 이 문장을 썼을까? 뭐 그래가면서 되뇌이고 반복하고 되새기고 외우죠? 외우죠? 이게 정상이에요. 즐거워지면 외우게 돼 있습니다. 즐거워지면 어느 날 내 마음에 그게 새겨져서 들어와요. 맞죠? 예. 그 심령이 복된 심령이라 그 말이에요. 그 심령이. 자, 그러면 이제 시편 기자가 이런 복된 자와 악인을 어떻게 대비하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자, 3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3절만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앞을 보실까요? 자, 악인들은 어떻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람에 나는 겨. 겨는 나중에 모아지면 태워버립니다. 심판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 심판은 사후세계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적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 말씀을 떠난 삶은 그 삶 자체가 이미 뭘 받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그 생활 자체가 심판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은 이미 그 삶이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이미 그 삶이 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어떤 결과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것을 어떻게 대비했는가를 좀 보십시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여기 시냇가는 팔게마임이라 그래서 히브리 말로 이건 사실상 시적인 표현으로서 시냇가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책에 보니까 이걸 어떻게 주석을 해놨는가 하면 운하, 관계수로 이렇게 주해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물 없는데 물을 흐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심어놔요. 거기에 심기운 나무는 뭐하다는 얘기일까요? 사계절 푸르르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열매를 철을 따라 맺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소중한 삶의 명령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즐거워하여 말씀이 가슴에 들어오고 주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 행복을 경험하는 자는 그 즐거움의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그 즐거움은 우리 인간이 즐거움은 가장 외적으로 종합적으로 표현되는 게 뭔지 아세요? 뭔지 아십니까? 즐거움은 여러분 그냥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즐거움은 외적으로 뭐가 제일 먼저 나타납니까? 에? 웃는다고? 역시 청춘다운 대답이네요. 웃는 것도 맞아요. 이 기쁨이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근데 더 실제적인 거. 더 실제적인 게 뭘까요? 찬양이 나와요. 그래야 안 그래요?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 세상 사람도 즐거움은 흥얼흥얼 뭐가 나오죠? 콧노래. 콧노래. 운전하면서 기분이 그저 유쾌하고 종합적으로 편안하면 뭐가 나올까? 콧노래. 콧노래가 나와요. 안 나오는가요? 나오죠? 예. 이게 정상입니다. 콧노래가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이 찬양은 가장 중요한 태도가 정교함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즐겁게 그분을 노래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성집회 때 너무 찬양 많이 한다고 궁시렁거리지 마세요. 즐겁게 하면 돼요. 즐겁게. 우린 찬양과 기도를 자꾸 구분하는 이분법적 생각이 있는데 저는 찬양이 너무 좋아요. 오늘도 이게 끝에 좀 이렇게 너무 느린 곡을 택해가지고 우리 인도하는 분들이 힘들었는데 느린 곡이든 빠른 곡이든 참 찬양이 좋아요. 빠르면 빠른 대로 좋고 우리 젊은 학생들이 나와서 빠른 비트로 찬양을 하니까 또 신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있어요. 인간적인 흥겨움으로 그냥 하는 찬양은 찬양이 아니죠. 그 찬양이 하늘을 뚫고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찬양. 여러분 혹시 그 Searching for Sugarman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이게 여러 해 전에 나온 영화인데 다큐멘터리식으로 만든 영화인데 안 보셨나요? 예,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혀 마시느라고 그 영화를 꼭 보세요. Searching for Sugarman. 요즘 그 무슨 어느 방송국에서 슈가맨이라는 프로를 또 하더군요. 그 슈가맨이 노래 가사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슈가맨이라는 말이. 거기서 아마 제목을 땄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랬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로드리게스라는 그 히스패닉 계통의 가수가 등장을 하죠. 이 사람은 미국 그 미시간주 그 디트로이트에서 히스패닉 가정의 여섯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원래 그 이름 앞에 풀네임을 보면 식스라는 말이 들어가요. 식스 디아즈 로드리게스인가 이렇게 풀네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음반을 냅니다. 달랑 두 장을 내요. 두 장을. 첫 번째 음반 이름이 Cold Factor라는 음반인데 미국에서 여섯 장이 팔려요. 여섯 장. 끔찍한 부수죠. 여섯 장.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말로 폭망이라 그러는 겁니다. 완전히 망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음반 한 장을 냈는데 그 음반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그건 앞에 판매고보다 더 형편없어요. 그럼 하여간 여섯 장 이하라는 말이 됩니다. 야, 그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 이건 실화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비틀즈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음악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원래 그 로드리게스라는 이름이 히스패닉 계통에서 굉장히 많죠. 그러다가 이 사람은 슬그머니 시간 속에서 사라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권총 자살을 했다, 뭐 뒷골목에서 노숙자가 됐다, 소문만 무성하다가 시간이 흘러버려요. 근데 이 음반이 어떻게 하다가 어느 나라로 흘러갔냐 하면 남아공으로 흘러들어가요. 이 음반이. 이게 이제 1970년대 실제 있었던 이제 일입니다. 거기에서 대박이 나요. 그런데 실제 이 음악의 주인공인 이 사람은 저 먼 남아공에서 자기 노래가 대박이 난 줄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남아공에서 이 음반에 아주 미쳐있는 열렬한 또 팬들이 있잖아요. 오다꾸라 그러죠, 보통. 그 청년 둘이가 이 로드리게스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보다는 어떻게 숨져갔는지를 사실상 추적하기 위해서 무작정 미국 본토 땅으로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를 찾으러 건너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아공의 우상적인, 하도 젊은이들이 이 곡을 많이 트니까 정부에서 제재까지 했어요. 그만 틀어라. 이러다 나라 이상하게 되겠다. 그 정도로 열렬하게 이 음악이 남아공에서는 대박이 납니다. 이 열렬한 팬 둘이가 미국으로 건너가죠. 내 살아있는 주인공을 만나요. 근데 그 주인공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면 불황자도 아니고 자살도 물론 하지 않았고 아주 화이트 칼라가 아닌 블루 칼라로서 건실하게 겸손하게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발견이 되고 찾아지면서 남아공에서 이 사람을 초대하는데 꿈같은 현실이 남아공에서는 이미 오랫동안 벌어져 있는 겁니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공항에 리무진이 나오고. 근데 감동적인 것은 이 사람이 그런 환대와 박수에 심취하지 않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구름 위를 걸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아요. 똑같이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 영화가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좀 오래된 다큐멘터리 영화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어디에서 참 신비를 발견하냐 하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십니까? 육으로도 부활하십니까? 육으로도 부활하시죠. 그래서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으니 내 몸을 만지지 말라 그래요. 그렇죠? 그 대목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신비해요. 그 육의 부활이 갖는 향후 우리의 영적인 영원한 삶에 어떤 열쇠가 감춰져 있는 것 같아요. 거기 한 가지 흐릿하나마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원한 삶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맨날 그 성가대 가운 같은 흰 옷만 입고 주님 보좌 앞에 앉아서 종일 노래만 하고 이건 아닐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지루할 것 같아요. 길어지면.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합니다. 안 겪어보고 안 가봤으니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도 지금 현실인 것처럼 육을 가진 우리로서 육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메시지 속에 그런 새로운 현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이 계속 분명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먼 나라에 죽은 다음에나 우리에게 가능해진 이야기를 쓴 책이 아니에요. 즉 오늘 이 시편 자체가 뭘 얘기하냐면 심판과 복이 사후에 벌어지는 일을 소개한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시편 1편을 시편 150편 전체의 대문과 같은 책이다. 또는 영혼의 해부학이다. 우리 영혼을 시편만큼 잘게 잘게 면도칼로 썰어서 설명하는 듯한 책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 그 고뇌 속에 진절이 나는 공고함 속에 겪었던 영혼의 상처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 치유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어떻게 어루만져지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노래로, 기도로, 호흡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매우 중요한 굵은 기도의 밧줄 하나를 붙들어야 됩니다. 기도를 현실적으로 하십시오. 구름 위에 뜬 기도를 하지 마시고 언어서부터 우린 기도하라 그러면 이상하게 평소 쓰던 언어대로 기도하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갑자기 단어들이 고호가 나오고 막 그래요. 예? 막 시인이 되려고 그러고 그래요. 물론 멋지게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정말 기도는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다가가 뭔가를 흥얼거리고 칭얼거리고 엄마 자체를 즐거워하고 바라듯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현실적으로 리얼리티를 살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시편의 모든 시어 속에 담아진 시퍼런 현실이에요. 이 시편은 시편만큼 정제된 언어가 없지만 그 언어의 한 단면을 다 썰어보면 놀라운 현실이 시인들을 통해서 토해져 담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는 컨셉이 딱 하나예요. 분명한 단어와 분명한 언어로 현실적으로 기도하자. 하나님하고 얘기를 하세요. 누가 그걸 잘했죠? 모세가. 모세가 하나님하고 대면해서 기도할 때 친구와 뭐 하듯 이야기하듯 기도했다 그랬어요. 얘기하세요 오늘. 오늘은 그냥 3일 커피숍이 되겠습니다. 대화는 하나님과만 대화하세요. 하나님과만 대화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앉아있으면 벌써 12시야? 그러잖아요. 아직 12시밖에 안 됐어. 그건 그 사람 앞에 앉아있는 사람하고 상당히 그 예의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 거죠. 믿습니까? 내일 놀죠. 허리띠 풀어놓고 충분히 대화하세요. 주님과. 주님은 매주 여러분들을 이 밤에 이 시간 얘가 오늘 올까 기다리세요. 제가 봤거든요. 질지. 하나님의 그 표정을 봤어요. 너무너무 기다리세요. 얘가 오늘 오려나. 날씨가 꿈을 할 텐데 마음 흔들리지는 않나. 주님은 늘 여러분보다 이 자리에 먼저 나와 계세요. 그래서 와야 될 텐데 나 걔랑 대화한 지 오래됐는데 이러신단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현실적으로. 그게 시편의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큰 이미지가 되고 밧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다 아시죠?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저 오른손
손을 들고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서 주세요. 다시 한 번만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손을 내리고 고요히 그대로 눈을 감으십시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가? 혹 삶에 치이고 생각이 복잡해져서 근심에 눌려서 어둠의 세력에 넘어져서 그 기쁨을 잊어버렸거나 빼앗기고 있진 않는가? 여러분 무엇이 그 기쁨을 앗아갔습니까? 무엇이 그 즐거움을 뺏어갔습니까? 불신입니다. 이 시간 두 가지를 기도하십시다. 일절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 주님 너무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주님 앞에 즐거움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내 안에 짓누르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 어둠의 세력들 더러운 것들 철저하게 토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즐거우면 다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날마다 우리를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십니다. 오늘이나 돌아오려나 상한 데는 없나 늘 기다리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시선을 피해서 어둠에서 얼마나 모든 걸 탕진하고 소비하고 헤매이고 방황했습니까? 이 시간 그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쓴뿌리들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부르짖게 하시고 응답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